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갖고 35절이죠.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은 아마 한글로 된 이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으로도 아마 가장 짧은 절입니다. 영어로는 진짜 간단합니다. Jesus wept.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성인 남자들은 그렇게 잘 울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눈물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도 눈물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눈물을 내려 해도 슬퍼지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는지 눈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면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우십니까? 자주 눈물이 난다면 왜 우십니까? 신세가 딱해서 우시나요? 아니면 자식이 속 썩여서? 몸이 아파서? 왜 우십니까? 드라마 보시고 우시는데 다른 울 일이 별로 없다면 참 행복하신 분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남의 사정을 듣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으로 교회에 성도로 인해 울 일이 없어야겠지만 성도를 생각하며 울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 장면이 꽤 옛날부터 저에게는 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도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 성경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아시다시피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성당에 다녔습니다. 저는 좀 머리가 큰 다음에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교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성당에서는 세례명을 줍니다. 이것이 좀 멋이 있어서 성당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명이 멋있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 상당히 막 이렇게 성당적인 그런 세례명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아네스, 율리안나, 뭐 레오, 바오로 뭐 이러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이름들이. 하여튼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색인 사전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가 성인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천주교 쪽에서는 성인들을 명명하죠. 그래서 모든 날짜, 1년에 365일 모든 날짜에 성인 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일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4월 2일생인데 이 4월 2일 그러면은 한 대여섯 명이 그 성인의 그날이 축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세례를 받고 그 축일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보통 짓습니다. 천주교에서 보면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죠, 참.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라자로라는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을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측에서는 이름이 라자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걸로 하겠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축일에는 그 라사로가 아닌데 너 그걸로 할 거냐 그래갖고 그게 좋다고 그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으로 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나중에 제가 라사로 거기서는 이제 라사로라고 그러면 거짓 나사로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다가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나서 여담으로 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명명을 해야 성인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교회의 새 구성원이 나오죠.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감독들이란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그래서 성도가 세인츠입니다. 세인츠, 성인입니다. 모든 성인들. 교회의 구성원이죠. 누가 교회의 구성원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의 일들은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다니라고 해서 베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라는 뜻이 가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는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그리고 올리브산의 남동쪽에 자락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경에서 보면 꽤 많은 일들이 이곳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근처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곳도 베다니 근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진영 밖에 있는 곳, 약간 큰 도시의 밖에 있는 곳 그런 지역이었고 나병 환자도 있었던 걸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보았을 때 어쩌면 병자들이 이렇게 또한 있었던 곳 같기도 합니다. 나사로도 병이 들어 있었고요. 하여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지역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으셨습니다. 병자의 친구셨고 죄인들의 친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자주 가신 것은 우연은 아닌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여 다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가 또한 되었었고 오늘은 이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장면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사로를 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는 이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 몇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자신들도 주님이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5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 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우리 친구다 라고 나사로를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36절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을 그냥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부럽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우셨나라는 것입니다. 왜 우셨나? 뭐 사랑하셨으니까 우셨지.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럼 한 단계 조금 더 나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성인 남자로서 평소엔 잘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모릅니다. 저는 얼굴을 명확히 머릿속에 그리진 않지만 자비한 모습의 어떤 성인 남자 유대인이 30대쯤 된 그런 우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남을 생각하며 운다라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마음적인 교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괴로워하는 상대의 마음이 전해질 때 남을 위해 실제로 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앞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것을 그리고 죽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셨을까? 사실 단서는 32절,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아멘. 주님은 사실 나사로의 죽음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인 것보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우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곧이어 자신의 권능으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고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슬픔이 곧 기쁨으로 가득 찰 그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다 아심에도 그들이 지금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순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황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단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진짜 갖고 있는 그 감정이 그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져서 우는 것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친한 사람들을 보고 친한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는 경우는 드물어도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도리어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 극중의 배우의 주위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 극중의 인물의 마음을 잘 읽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극중의 인물의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게 됩니다. 그 극중의 인물의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진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감정의 전가, 글쎄요, 실제로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리고 괴로워하면 참 그 느낌이 많이 부모에게 그대로 옵니다. 자식은, 왜냐하면 자식은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식은 나와 거의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거의 유일하게 나보다 잘 되는 게 정말 진심으로 기쁜 것은 자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을 흔히들 자식이 이뤘으면 하는 것, 자식이 다쳐서 아파하면 그 순간 나에게 고통이 그대로 전해오는 것,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 자신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자식이 느끼는 감정이 부모에게 많이 전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그런 식으로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지적인 시점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 우리의 감정을 100% 다 완전히 느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에서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감정의 전이를 100% 느끼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져서, 예수님께로 전해져서 예수님께서는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깨어날 것을 아셨기에 그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라기보다 그 순간 자매들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슬픔이 예수님께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마음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다 아시기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러시기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라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진정 사랑하기에 그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다 아는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이야기하며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러기에 그 슬픔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그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왜 굳이 베다니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것은 이 지금 상황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선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슬퍼하는 이들에게 지금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의 죽음은 반대로, 그러나 주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옆에 계셨으면 고쳐주셨을 것 같습니다. 병들은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더욱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안았던 것을 도리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맛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살리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성막 안의 그 작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아이들을 밴쿠버에서 계속 키우고 싶은데 미국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근처의 대학을 가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른 주로 이사를 갑니다. 실제로 대학 입학은 그래서 완전히 집을 떠나는 순간이 됩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은. 정말 명절에나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밴쿠버는 북쪽으로 가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남쪽으로 가면 국경이고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한동안은 큰 도시도 없고 로키 산맥이 막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큰 대륙 속에 조그만 섬처럼 느껴질 때가 저는 많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면 사실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 살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크고 성장해서도 근처에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정말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가까이 그렇게 계시고 가까이서 그들의 슬픔을 같이 하면서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또한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더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이유 중 하나는 가까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가까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 믿음을 굳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베다니로 가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고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4절과 26절을 보면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중요한 차이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심을 보게 됩니다. 24절처럼 이야기한 마르다 그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녀는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믿었겠죠. 그러나 뭔가 부족한 간증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알고 믿어야 할 대상이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주체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면서 믿어야 하는 것은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딸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쉬프트 옮겨지는 것. 믿음의 대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신 것이죠. 직접.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사항은 주님은 인간들의 죽음을 괴로워하실 필요가 있으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의연해져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나 한편으로 분명 죽음은 죽음을 통한 세상에서의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정말 참으로 아픈 일이고 우리 죄로 인해 발생한 이 죽음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을 너무도 슬프게 하는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사건인 것이죠. 가족이 죽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남은 가족에게 그분은 천국에 가셨으니 슬퍼하지 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한 이별은 사람의 깊은 곳에서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고 남아있는 구원받은 가족들도 앞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한 이별에 대한 슬픔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주님의 마음에 그대로 다 전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죽음으로 그렇게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발생하는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당연시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무시하지도 결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하나의 결과인 인간의 죽음을 봐야 하는 인간의 그럼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봐야 하는 그런 주님에게도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슬픈 사건인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인간이 그렇게 아파하는 죽음을 초래한 죄라는 것을 진정 그래서 미워하시고 죄 안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인간들을 그렇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그런 슬픔과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게 주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같이 슬퍼하십니다.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닥터 리 로버슨이라는 분이 설교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이 잘 알고 있는 젊은 어떤 가족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를 죽음으로 보내야 했던 젊은 가정. 그 젊은 부부에게는 어린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내야 했던 그 젊은 가정. 장례식이 있었던 그날 밤에 어린 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아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빠, 나 잠이 안 와요. 아빠하고 같이 자도 돼요? 아빠는 자신도 슬펐지만 이 딸아이가 너무도 불쌍해서 어서 침대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아이는 울먹이면서 침대에 올라왔죠. 그렇지만 딸아이는 계속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앞도 잘 안 보이는 그 밤에 딸아이는 어둠 속에서 아빠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빠, 그런데 아빠 나 보고 있어? 하고 말이죠. 같이 있는 것도 사람에게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그를 향한 관심이고 애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이고 본다라는 것은 나를 후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반에 있을 때 학부모 참관을 하면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 엄마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오직 우리 아이만 눈에 팍 들어옵니다. 다른 애들은 보이지도 않죠. 우리 아이들은 커다랗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같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렇게 같이 슬퍼하십니다. 제가 이 전주에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일로 참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참 속상했습니다. 어디에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마음이 많이 속상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상하면 주님은 똑같이 그 감정을 느끼고 같이 속상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더 크게 우리보다 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면서 갑자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을 함께 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의 슬픔이 아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그대로, 아니 더 크게 느끼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 부활의 선물, 언젠가 우리를 데리고 가실 복된 소망의 선물, 그리고 평강의 선물 등등 말이죠.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그런 주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